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26절까지 좀 길지요. 길어도 성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대로 그렇게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뿐 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에 토암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물욕의 시험을 통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광야 통과하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시험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그 싸움이라고 하죠. 경쟁이고 남과의 경쟁,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 여러 가지 경쟁으로 싸움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기고 패배하는가 하는 싸움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것을 영적 싸움,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영적 원리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1세대를 이끌던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원망 불평하는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은 40년을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런 1세대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들이 없어질 때 새로운 사역을 이끄는 제2세대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한 세대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나자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시작을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관문, 첫 단계는 우리 앞장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첫 관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는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모세 리더십을 세워준 겁니다. 아, 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신 거죠. 그래 리더십이 있어야 백성들을 인도하지 자기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줘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세가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시종으로 즉 그의 제자로 또는 그의 종으로 40년 동안 충성된 그 훈련을 받은 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뭐 강과 바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도 말씀을 듣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할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듯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괴로울 맨 제사장이 먼저 강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말려 들어가서 맨 땅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제2세대 백성들이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똑같죠. 그러므로서 백성들에게 아,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자기들이 인도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다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전적으로 따르듯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2세대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 첫 전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중에 가장 강한 성, 철벽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첫 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 되는 사건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광야 통과가 실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대들도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1세대는 이 순종의 시험에 실패했지만서도 이스라엘 2세대는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가를 자기 어릴 때부터 눈으로 똑똑히 관찰했습니다. 봐왔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 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이해가 쉬우면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아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줄 때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래요. 들레지도 말고 침묵하면서 하루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서 쉬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아서 쉬고 쉽지 않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되는데 첫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1세대와는 달리 한마디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면서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라는 대로 돌고 함성을 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에 순종했는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에 순종했는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은 누가 못 믿겠어요? 이해되는 일이야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이게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불순종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는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비해서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는 반대로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동안에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찬양을 하고 축제를 벌인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2세들도 얼마나 축제 같은 들떠있는 기세등등한 그런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했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문제없다. 우리 것이다. 아주 확신과 자신감과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가 더 위험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는 함께 사단의 역사도 그게 동시에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람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단의 역사도 더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 있게 행하면 사단의 역사도 더 능력 있게 행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취하는 것이 아니고 들뜨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2차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승리했다고 그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거든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누리고 하면은 그 시로부터 그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1세대도 그 많은 홍해를 걷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라 시험의 불평함으로 넘어졌듯이 2세대도 첫 번째 2세대의 패배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죠. 순종할 때는 승리해도 승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했어도 그 뒤에 다시 불순종하면 다시 패배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원리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번 은혜가 계속 갑니까? 한 번 내가 능력 입었다고 그 능력이 계속 갑니까? 한 번 내가 승리했다고 계속 가요? 계속 안 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제 이겼더라도 오늘 원수에게 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지 처음 이긴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승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승리한 걸 가지고 그 전에 이룬 걸 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도취감에 젖어서 그런 사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의 원인이 뭔가를 오늘 본문 읽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리고성은 정말 강한 성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여리고를 이긴 그들에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것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은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상태가 어딘지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탐을 보냈는데 예상대로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고 시시하기 때문에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보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3천 명가량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뭐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더니 아이에게 패배해서 그냥 도피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36명이나 죽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자, 이들보다 더 강한 여리고도 이겼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어처구니 없이 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즉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된단 말이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 이유가 없는데 지는 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죠. 아무리 쉬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든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건 진리가 없는데 왜 졌느냐 말이죠.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매우 간단한 영적 전투의 원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앞에서 쭉쭉 가서 끝에 서술로가 뭡니까? 사람을 쫓아내리니. 주어가 내가, 동사가 쫓아내리니예요. 사실 싸워야 될 사람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 사람과 전쟁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면은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뭐 이렇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가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전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데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일이 이런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가정 안에서의 전쟁, 직장과 사업에서의 전쟁, 내 질병과의 전쟁, 나의 원수와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게 저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쟁, 싸움인데 싸움의 원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이기는 원리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이게 싸움에 이기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전을 잘못 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게 올라가서 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3만 명이 올라가서도 지는 거예요. 3천 명이 올라가서 진 게 아닙니다.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수에 적고 많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싸우는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가정과 사업의 문제, 모든 우리가 싸우는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원수를 이기는 힘인 거예요. 힘. 다른 것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는 이유는 우리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원수를 이기는 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기도로 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기보다 한 군사 3만 명을 불러다가 당장 보복하게 하겠죠. 3만 명이 가면 이기겠습니까? 3만 명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사단이 틈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정이 격하죠.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죠. 그럼 그것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뭘 걱정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패배한 것으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했어요.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 걱정했고, 두 번째는 이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배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얕보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할까 봐 그 두 가지를 걱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죠. 일어나라는 말씀이 없으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응답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전쟁에 피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영어로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못 들으면 이제 여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에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삼가 지킬 것을 말씀했는데 일반적인 전쟁을 하면 그 노획물은 다 이긴 자 겁니다. 그걸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할 때는 다르게 말씀했어요. 그게 노획물, 전리품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 점은 다 하나님 거라 말이지. 그래서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것에 만지는 것은 저주가 임해요. 이 말을 백성들이 영어로 들었으면은 감히 두려워서 만질 수가 없죠. 만지면 어떻게 돼? 어떤 것인지 너에게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걸 어긴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을 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감히 누가 그걸 만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몰래 훔쳤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서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었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날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국가적인 재앙, 전 민족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죄를 다루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그럼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영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딛고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다 영적 전투에 나가도 한 사람이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포도원에 담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 그 한 마리가 포도원에 담을 흔들면은 그 담을 뚫고 모든 이리떼가 들어오는 겁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담을 허는 작은 여우 한 마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셀에, 그 가정에 그 담을 허는 그 작은 죄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지, 죄를 두고 아무리 전쟁을 해보세요. 하는 쪽쪽 다 패배하고 죽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요단강을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건너서 그 다음에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무너뜨리고 이긴 게 뭐가 돼? 죽으면 그만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30년 동안 승리하고 이겨도 31년째 첫 달에 죽으면 그 과거의 30년 동안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40년 만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그런 것을 반복해서 짓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런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지요. 하늘에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란 뜻이죠.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다른 많은 전신갑주는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를 쳐서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못 찌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은 지지 않아요. 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길 검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왜 지겠어요? 무기를 가지면 적군이 먼저 알아봅니다. 무기를 가진 우리를 적군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보고 무기가 없으니까 덤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영적 전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요. 율법적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결국 보세요.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 견뎌요. 말씀 못 듣고 1년 견딜 수는 있고 2년 견딜 수 있죠. 뭐 외식으로, 포장으로, 건성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버티긴 하는데 사건을 만나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넘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이게 말씀 못 듣는 사람 보세요. 첫째는 신앙이 안 자라죠. 신앙의 시작은 교회 다닐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닐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이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부터 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예배 평생 드린 사람, 신앙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는, 변화가 시작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그 출발점, 스타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말씀이 영으로 들릴 때부터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식의 율법적인, 이론적인 그런 종교적인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 신앙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출발조차 못한 거예요. 뭐 신앙이 시작할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 시작해? 시작을 못했으니까 가지도 안 나고 이파리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송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간증도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생명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전까지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지식밖에 안 생기죠. 근데 말씀이 영어로 들을 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능력을 줘요. 담대함을 주고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 많죠. 5년, 10년, 20년 다녀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것을 아직 잘 몰라요.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왜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체험을 했거든.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예배가 이 예배고 저 예배가 예배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흥분이나 기쁨이나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이런 능력이 없어요. 신앙이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신앙이 아직 달리게 하는 사람이 출발선에서 발을 띄지를 못했어. 뭐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출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카세테프에 카세트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고장날 때까지 듣겠어요. 계속 들릴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들릴 때 그래라도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낫지 계속 못 듣는 말씀을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이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거지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거야. 전쟁할 거리도 없어. 이미 다 마귀에게 져 있어. 그 사람들은 영적 전투가 뭔지 몰라요.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그게 뭐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죄의 병기로 불법의 병기 그거는 사단의 무기거든요. 불법의 병기로 사용되면 내가 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의의 병기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의의 병기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먼저 일어나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다 항상 뭐 공통적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와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는 얘기해. 십자가가 왜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교회에 십자가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죄는 없어요. 행복과 위로와 축복과 사랑과 평화와 안정과 이런 메시지.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 덮어내. 다 덮어내. 죄와 싸우질 못하게. 교회는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건데 십자가의 뒤에 핵심은 죄거든요. 죄. 사람들은 죄 문제 듣기 제일 싫어하죠. 십자가 듣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쟁인데 무기를 더 갖추고 전력을 갖추고 보통은 이렇게 하죠. 전쟁이 졌으면 더 많은 군사력을 다투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게 아니죠.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우리의 문제 공통적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라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죄를 제거할 텐데 그럼 백성들을 준비를 해야 돼. 이 죄 문제 다룰 때는 사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회방하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죄 문제를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찍 각 지파별로 다 정렬해 있으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히는 지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했어요. 열두 지파 중에 그 지파가. 그래서 그 지파 중에 또 족속이 있잖아요. 그 지파 중에 뽑히는 족속이 먼저 그 앞에 나오게 하고 또 그 족속 중에서 또 뽑히는 가족이 먼저 나오게 하고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죠. 피가 마르는 거죠. 이제 뽑힌 그 지파는 그 가족 중에서는 남자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가족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불사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해 준 대로 그대로 했더니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뽑혔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하게 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간을 집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한 일을 숨기지 말고 자복하게 했더니 아간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했습니다. 자백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다 아시고 불러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받았다면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양심에 걸려서 그런 일을 못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못 들었거나 가볍게 얘기했거나 지식으로 들었거나 근성으로 들었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말씀을 영으로 들었다면은 말씀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가가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거기서 뚫리는 거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사건을 만날 때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 문제 없어요. 근데 사건이 날 때 무슨 사건이? 아간이 뭐 우연인지 어떤지 계획적인지 보니까 견물생신이라고 시날 산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가 보였겠죠. 하, 평생 보지도 못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부모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한 그게 보였고 또 은덩어리가 보였어요. 금덩어리가 보였어요. 한 번도 가져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견물생심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냥 육신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를 보호를 해주는데 아가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끌린 대로 그 욕심대로 담은 거죠. 탐심의 증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탐심은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탐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래 가져와서 자기 텐트 밑에 감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그 장막 밑을 파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증거물로 가져와서 여호수아 앞에 하나 앞에 쏟아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욕심이 들어왔죠. 금덩어리를 보고 좋은 옷을 보고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중인데도 그런 욕심을 품어요. 우리 6.25 때 6.25 전쟁 중에도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어요. 온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지금 나라를 뺏겠냐 지느냐 하는 중에 국군 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뭐 오래전에 들은 얘기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군인들 병사들에게 줘야 될 군복, 식량비, 전투비 예산에 나온 걸 그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착복을 한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줘야 될 옷이 없어가지고 다 몇 수천 명이 얼어 죽게 한다고 그걸 양식을 줘야 될 것을 자기들이 그 돈을 다 착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쪽에는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중에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착복하는 자기 탐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몇 명인가 다 사형당했죠. 지금 이것도 똑같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을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이 개인의 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이면 그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그 딸들, 그 소, 나귀, 양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아굴골짜기로 갔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아간을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폐가 망신을 한 거죠. 자기 한 사람의 가장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 다 불살라 죽고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는 처리해야 될 문제지 저 죄를 덮어놓고 아이성을 치고 아무리 족속을 치고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처리하게 합니다.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면 교회의 문제, 셀의 문제면 셀의 문제, 영적 전투에 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걸 불살라서 거기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골은 괴롭다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죄가 없으면 지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더니 간단하게 아이성 내게 주겠다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취할 때는 거기 있는 물건들 다 진멸하고 진멸할 수 없는 은이나 금은 뭐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는 이제 불로 거슬려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두고 개인이 아무것도 건드려서 취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노획물을 개인이 가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이 8장에 넘어가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이때는 탈취물을 가지라 그래요. 가지라 그럴 때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을 치는 전략도 누가 주십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니까 이겼지 여호수아가 자기 전략대로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라는 대로 할 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그것을 저희 말씀하셨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나쁜 것이 일어나잖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고 나쁜 것이 일어난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뭐 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바쁘죠 여러분들. 바쁘게 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도 한 가지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건데 그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덮어놓고 그 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해도 죄 문제를 타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죄를 끊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를 타치받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는 안전방패 속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훈련시키고자 할 때 무엇이 핵심입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끊는 것이 훈련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훈련시키는 게 왜 어려워요? 그거 얘기하면 다 어려서 교회 떠나고 넘어지고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겁나서 건드리지 못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피드백 해봐요. 다 어려워지잖아. 다 대적하잖아. 다 화를 내고 성질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를 타치할 수 없어. 죄 문제를 타치하지 않는 셀 모임, 예배, 찬양, 기도, 봉사, 헌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딴 걸 다 하는데 자기 죄 문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건드렸다고 큰일 났죠. 막 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반격을 당했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뭘 좀 훈련시키려고 조금 얘기해봐요. 뭐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겁나요. 근데 자기 죄 문제 안 해결하고 할 게 교회 생활에 할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 신앙생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배가 그보다 더 중요해요? 아, 죄 문제 놔두고 무슨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10시간 기도하면서 죄 문제는 그대로 놓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몸을 헌신하는 전도, 헌신, 구제, 자기 죄는 아무것도 타치받으려면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외식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형통함이 없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는데 늘 자기 문제는 끊이질 않단 말이에요. 형통한 게 없어요. 이게 속는 거죠. 종교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죄가 그것을 다 막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즉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일과 싸우고 그 문제와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명,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냥 헛구호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있을 때 저 가이성처럼 안 될 일이 없는데 안 된다. 실패할 수 없는 일인데 실패한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많은 경건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자기 죄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보기도를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온 선교지를 기도해도 정작 자기 죄 하나 회개가 되지 않는 기도는 명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뭐 죄가 있는 기도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작은 여호와 같은 그 죄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외식하는 사람, 양심에 화해 맞은 사람이 늘 남의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는 그대로 놓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작은 죄로 자기 영혼이 죽지만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너무 부끄러운 큰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실 뿐더러 용서받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뭐 저런 일을 해? 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보죠. 바울 같은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오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도이 그게 맞기나 하나? 맞죠. 죄를 회개한 사람은 91마리의 죄 회개하진 의인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호리 같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죽을 때까지 그 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십니다. 무섭죠?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끄집어내잖아요. 아간을.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돌려 쳐 죽이고 불사르잖아요. 이게 죄의 대가거든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다. 안 될 일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정에 행복이 없고 불화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가정이 형통하길 원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고 투잡을 뛰고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놔두고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교회와 셀이 자기 셀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심하고 이렇게 셀 모이기를 힘쓰고 없는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왜 셀에 맨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또 맨날 셀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안에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세를 부흥케 하시고 그 모든 안 될 일을 되게 하십니다. 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왜 나도 열심히 신앙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풀리질 않는가 이런 분들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물질도 안 풀리고 관계도 안 풀리고 가정의 문제도 안 풀리고 사업도 안 풀리고 자기 건강도 안 풀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왜 안 풀리겠어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먼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을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끊으라 그러면 끊고 말씀에 순종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개인이 묶인 거, 막힌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은 그리고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는 마지막은 너무 안 됐어요. 과거에 뭐 사람 보기에 화려하게 직분도 있고 많은 행사와 업적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을 보세요.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 불쌍하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명한 자요, 미말의 찌기 같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연병 같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광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들리면은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돼. 이해하시죠?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라도 1년 내내 소감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소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넋두리나 쓰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소감을 안 쓰고는 안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걸 동네에 가서 동네방에 안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소감을 쓰겠어요? 소감이 그냥 논문 쓰는 식으로 어려운지. 1년 내내, 2년 내내, 어떤 사람은 5년 내내 리더들 중에서 소감 한 편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뭘 쓰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냥 직분으로 리더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런 다 영적 전투에 이미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신년 말씀의 결론은 이후 여호와 불만하고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라든지 광야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후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그 이기는 것은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